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입니다. 17절에서부터 우리 29절까지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복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설교 전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쳐서 사실은 무슨 역사라고요? 구속의 역사란 말이죠. 보이시죠? 구속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이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가 뭐 잘난 구설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선택받은 것은 너희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낳을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을 때 낳게 하셔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누굴 낳았죠?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막내는 아니죠.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이 있었죠. 요셉.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읽은 것처럼 형제들이 시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버렸어요. 팔아버렸죠. 죽이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됐죠.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서 사실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니 믿음의 영웅이니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설명하는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세의 인생이 어때요? 모세도 이 요셉처럼 버림을 당했죠. 오늘 읽은 것처럼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힘을 한번 써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내침을 당했습니다. 버려졌어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버림받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버린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건물을 지어가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그가 그들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가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을 시켜 나가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것에 사용되는 한 인물로 모세를 쓰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물론 뭐 십계라는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어요. 이집트의 왕자. 만화 영화는 안 보십니까? 이 기회에 문화생활도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떻게 그가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태어났으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렸죠. 나일강에 버렸는데 바로의 딸인 이제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거 아니에요. 모세 건져낸 자다. 그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모세라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굽이 미국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문명의 발상지이고 모든 사람을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 풍요로운 곳에서의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릴 때 유모가 누구였어요? 어머니였잖아요. 히브리 엄마가 자기를 키워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히브리라는 것도 배웠고 자기가 이제 모세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 나이 40세 때 칼을 뽑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해서 40년 도망갔어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오늘 읽은 29절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라 그래요? 30절을 한번 볼까요? 40년이 참해. 이게 그 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뭐 이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때가 일부러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때가 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4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잖아요. 가시떨기나무 불이 일어나는 데서 내가 너를 이제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말을 들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 혈액형으로 따지면 A형이 확실해요. 40년 동안 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A형을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A형이고 한번 삐지면 오래 갑니다. 모세도 아마 40년을 삐지진 않는데 그래도 40년을 삐져 있는 거예요. 혹자들은 보통 성경의 인물들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웅으로. 그런 사람들은 모세가 겸손해서 그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다. 그렇지 않고 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번 할 때는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주시다가 왜 이제 와서 늙은 80이나 됐는데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할 때까지 삐져서 안 간다 그래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괜시리 말을 듣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가는 거죠. 사실 이 모세의 모든 인생, 광야에 그렇게 도망가서 40년 나그네로 살고 또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삶을 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아주 비슷한 거예요. 모세도 그냥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그 목이 고든 이스라엘이 모두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모세 스스로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대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는 반드시 목이 고든 백성으로서 살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이방의 포로로 타게 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를 미리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보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죄로 그 죄에서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인 거죠. 항상 우리는 가장 좋은 상황에서도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두고 좋은 상태로 가면 우리 얘기로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내 욕심을 찾아가는 족속이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우리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야 그만큼 하면 내가 너 힘 보태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모세의 역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삶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꺾으시고 내 힘으론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론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그 계획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믿음과 아 나는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구나 회개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게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된단 말이죠. 반대로 내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내 기도로 내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그냥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모세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모세가 어디 올라가요?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가잖아요. 시내산 그러면 뭐예요? 십계명이 생각나죠? 십계를 받는 거잖아요. 이 십계가 얘기하는 것이 뭐죠?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율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율법.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2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으련다. 이거 없어요. 1번 다시 2번 안 때려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죠. 율법으로는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제가 다 답을 맞춰드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으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거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문제라서 율법을 줘도 지킬 수가 없어서 구원을 받지 없는데 그럼 뭐하러 주시냔 말이에요. 왜 주실까요? 그 율법을. 이 왜 율법이 필요할까요? 그냥 처음부터 은혜로만 가면 좋을 텐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자, 우리야 그렇다고 칩시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없을 때. 아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아담은 있었죠. 그렇죠? 아담은 있었잖아요. 율법,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도르트신 저 배웠잖아요. 전적 타락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 무능력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악취가 나는 완전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아니 그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라는 걸 주고 율법으로 가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은혜로 하면 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목사니까 하는 건가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 사실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그냥 너는 내 말 모든 걸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면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비인격적이란 말이죠. 그냥 프로그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로봇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너도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이라는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이 그를 순종하지 않았죠. 왜?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으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간 거죠. 처음에 유혹할 때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뱀이 유혹할 때 하와를 공격했어요. 아담이 아니겠죠. 그럴 때 만약에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죽었어야죠.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지어버려서 이제 우리는 그 아담의 모든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는 이제 죄인으로서 그 죄의 결과를 받아갈 수밖에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 죄를 알게 되는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제 첫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찾아봐야할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자, 그 뒤에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7장 7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되어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건 죄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나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뭐 웬만한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지만 사실은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돼요. 그런데 이 우리가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 내가 알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그래 죄인이야. 난 죄인인데 어쩔래? 어쩔래 결과가 뭐죠? 너는 영원한 심판인 거죠. 그런데 죄를 깨닫게 되면 아, 그 죄 때문에 아,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심히 통곡하면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로 인도한단 말이죠. 이거를 갈라디아서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실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알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예, 그 죄를 때문에 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얘기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의를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그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그 사실만 알면 할렐루야. 땡큐. 나는 천국 갑니다. 끝나느냐? 율법이 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안에서 그 완성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알면 그만이에요? 그 안 것,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빨리 가서 시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답안지를 다 알면 언제나 시험은 떨리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된 것이 주어졌어요. 그 완성된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시험 보면 무조건 100점이래요. 1번만 다 적어라 100점이다. 시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도 시험은 싫다? 봐야지 100점이라는 거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세 번째 역할까지가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거 위에다 적을 걸 그랬나 봐요. 이거 안 보이죠? 참 위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피고 계시니까 5장으로 가봅시다. 여기 5장 6절의 내용인데 2절부터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할례로 갔냐는 것은 너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전체를 다시금 짊어지러 간다.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 율법을 정말로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형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세상을 지상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이 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너희들 스스로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다. 네, 제 걱정은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될까봐 이스라엘처럼. 나는 그래도 애틀란타 남북교회라는 개혁교회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다른 다니는 모르는 어떤 좋은 뭐 도르뜻인저 마치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처럼 생각하고 있을까봐 걱정이 된단 말이죠, 저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피를 철르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식이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그 형식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이 싸움은 있어야 되고 이 싸움은 싸울수록 여러분의 시험 채점 종기는 무조건 100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거니까. 싸워보시란 말이죠. 사랑해보시라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란 말이죠. 내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삶을 좀 살아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2절서부터 봅시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혀져 가고 있는 이 열매들이란 말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체크하시는 거죠. 100점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네 시험지 100점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안 혼나요. 우리에게 있는 건 칭찬이란 말이죠. 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고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까? 은혜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온 몸에 맺혀져 가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주위에도 나눠주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의 사랑을 받은 자여 나가서 기쁨으로 그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아니 내일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기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